자녀의 도리와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 강론을 한 후에 이어서 종들과 상전들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신자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도리와 질서가 있듯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신자로서의 도리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자와 불신자는 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공존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도리로는 절대로 신자들의 도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도리를 따르는 자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라가는 이 삶의 어떤 진리의 도리를 인정해 주기를 바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힘써 구현해 나갈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존재됨을, 존재하심을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권력 앞에 복종하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 자 앞에서 굴복을 합니다. 세상은 힘의 지배에 의해서 그 직위의 높고 낮음이 결정이 되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능력 있는 사람은 결국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세상의 법칙입니다. 능력만으로 뭐 일을 해 나간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을 가진 자의 어떤 인격 그리고 교양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문제가 될 때 이제 이 수직의 관계는 상당히 이제 갈등과 고통을 야기시키는 상황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치고 이러한 어떤 수직 관계, 상관과 그리고 부하 직원으로서의 이런 수직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와 심각한 갈등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힘의 문제라기보다는 뭡니까?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사람이 문제다.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의 문제 때문에 오늘도 힘을 가진 시부모님과 힘이 없는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장과 직원 사이에 갈등이 있고 고용주와 고용자 사이에 또 갈등이 있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갈등이 있고 팀장과 팀원들 사이에 조직의 리더와 팔로워들이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한계인 거죠. 타락하고 부패한 인성을 가진 존재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진정한 화합과 일치를 통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서점에 쏟아져 나오는 많은 책들은 이러한 어떤 관계의 복잡함의 갈등의 문제를 푸는 개인의 처세의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모두가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성공적인 관계의 키워드를 찾느라고 아주 분주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이 모든 상하의 이 수직 관계의 갈등을 푸는 이 성경의 원리는 아주 명료하기만 합니다. 바울은 먼저 종들, 즉 그 시대의 노예들에게 권고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이 땅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 이 표현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존경과 두려움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다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존경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차원의 존경과 두려움이냐? 자, 예를 들어보죠. 세상에서 학계에 아주 저명한 아주 덕망 있는 그리고 학적인 대단히 뛰어난 업적을 가진 어떤 교수가 그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의 제자를 지명해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연구 프로젝트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주 훌륭한 그 교수님의 부탁을 받은 제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나를 지목했고 그리고 그 지목한 교수가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그런 대학자라면 아마 자기가 그렇게 선택받아서 교수의 연구에 동참하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여기면서 그 교수를 스승을 깊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밤을 꼬박꼬박 새가면서 아마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분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교수를 도우려고 하겠죠. 뭐 어떤 지시를 그 교수가 내려도 기꺼이 그 모든 교수의 요청에 순종하면서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의 그 모든 수고로움의 동기는 무엇 때문일까요? 돈을 주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그 일을 자기에게 맡겨준 그 자기가 존경하는 위대한 교수의 자신의 스승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 때문이겠죠. 자, 이것을 바로 이제 현실에 적용을 해보죠. 깊은 존경과 그리고 신뢰와 사랑을 보낼 만한 상전을 모시는 것은 모든 아랫사람들에게 희망사항입니다. 그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셔야 될 그 상관이 정말 끔찍하리만큼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정말 인간 이하의 어떤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다. 이건 뭐 정말 끔찍한 고문이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이 수직 관계의 어떤 질서와 갈등의 문제를 신자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5절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즉 여러분들의 상관이 눈에 보이는 심각한 부족과 무능을 넘어서 어떤 치명적인 인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그 상관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누구처럼 대하라고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처럼 인식하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해서 당신의 아랫사람으로서의 모든 도리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공식이 우리 신자에게 그대로 이게 대입이 되려면, 적용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뭐겠습니까? 그 상관을 섬기는 종이, 노예가 혹은 하급자가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정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그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무엇을 시키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을, 직장의 상관을, 윗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달리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의 영혼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이해하고 인내하고 용인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값없이 받은 사랑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은 곧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견디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그의 영혼 가운데 공급해 주거든요. 그러나 한 신자의 영혼 속에 은혜가 고갈되든지 아니면 그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할 때든지 아니면 더 최악의 경우 그는 아직 자기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거듭난 신자가 아닐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있는 어느 곳에도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는 곧 가는 곳마다 폭탄이 되겠죠. 가는 곳마다 폭탄이 될 겁니다. 순종 안 하고 들이받고 대들고 그래서 모든 곳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원흉이 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시비와 대항과 반항과 불복종, 소송, 고발,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인물이 되겠죠. 자신을 다스릴 힘이 이미 죄인인 자신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야 나는 할 수 없으나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지배해서 복종을 가능케 하고 그것을 인내하게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없는데 뭘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스도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보이잖아요. 보면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하는 말과 행실을 보면 그리스도가 저 사람 속에 있는지 없는지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싫으면 그만이고 그런 사람이 저 밖에 있는 사람 같으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라고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매주 마주 봐야 되는 성도라면 이건 정말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에서는 틀림없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데 삶으로 가서는 그의 삶에 어디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즉 그는 회심한 신자가 아니든지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닥을 드러낸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랑이 고갈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전에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먼저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해라,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해라. 이런 율법적인 얘기를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거듭난 신자가 맞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듣고 자기를 깊이 돌아보며 주여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존경할 만한 상관이든지 혹은 존경할 수 없는 상관이든지 그를 그리스도께 대하듯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기를 간구하겠죠.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 증거 또한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든지 자신의 이익 앞에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아나무인의 그 어떤 모렴치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분열과 불순종과 결국 관계의 해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은 기쁠 수 없고 따라서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섬김을 받을 대상의 자격이나 어떤 조건의 유무를 떠나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배후에 나의 섬김을 기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과 동기를 우리 자신 안에서 부여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야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은 결국 한 개인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어떤 교제와 연합을 이루어가고 있는가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나를 포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믿는 척, 섬기는 척 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깊이 유대의 관계를 갖고 말씀에 깊이 젖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감화와 감동을 받고 있느냐의 여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자라 해도 하나님과 깊이 결탁되어서 위로부터 도우시는 그런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잇대어서 살아가지 않는 신자에게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감당하기 벅차고 뭐 도무지 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아무런 동기나 혹은 이유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지금 제 얘기도 아주 공허한 윤리적인 강령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렇게 못 산다. 나는 여전히 그 이를 갈, 이가 갈리고 그놈은 때려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한 개인이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그는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교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섬기는 것이라면은 그 사람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을수록 진정한 섬김과 충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주인을 속일 궁리만 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주인의 소유를 탐내게 될 것이고 부당하게 주인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왜?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사기치는 거고 예수 믿으면서도 천지 주고받고 하는 거고 그 세상에서 하는 짓들을 그대로 하는 거죠. 껍데기만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알맹이는 신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참복음과 거짓복음 책 보고 계시죠? 무명한 목사가 쓴 책이지만 그 내용은 절대로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삶을 살아가는 총체적인 방식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모든 삶의 이 중앙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정중앙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신자의 삶은 신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배 드릴 때만 신자인 것 같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윗사람을 섬기고 윗사람을 대할 때의 모습은 전혀 신자답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서만 신자고 세상에서는 신자가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는 나름대로 오늘 하루도 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상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뭐 상관이나 시어머니나 혹은 까다로운 손 윗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 사람은 영적인 백수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하루 종일 그가 한 모든 일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백수가 뭔지 아세요? 주를 위해서 한 일도 없고 주를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없고 그리고 주를 위해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영적인 백수예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득이 되지 않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신자는 주님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처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위해 일할 때 작은 것 하나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주를 위해 일할 때 업무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불이익이 있어도 참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그분은 나를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걸 종종 제가 옆에서 말없이 지켜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말을 아껴서 그렇지 저 집사님이, 저 교사님이, 저 아무개 성도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을 저렇게 불성실하게 감당하다니 나중에 어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저러나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만 그때 질타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훈계를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시려니 하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지나가니까 그렇지 정말 걱정되는 성도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배울지. 나도 그분 앞에 서야 되고 저분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바울은 6절에서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속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죄인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모든 행위에는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외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했기에 주님은 두 렙돈의 전 재산을 드린 과부의 믿음을 바리새인의 그것과 비교해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6절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에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라고 각각 기록하고 있죠. 마음이 이 5절, 6절, 7절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전심전력하여 주님을 섬기듯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섬김과 순종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이 세 구절에서 공통되게 발견되는 단어 heart,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한 인격을 가진 신자의 마음 깊숙이 깊숙이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로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뭐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진리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이제는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가치관, 물질관,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총체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저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향해서 살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영적이고 이제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겸손하고 그리고 절제의 미덕과 관용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것은 모두 그가 마음속 깊숙이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루 이틀은 속일 수 있어요. 한두 달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기어코 그 마음과 행실의 이율배반성이 들통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변화된 신자의 마음 가까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마음은 모든 환경과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어떤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괴롭겠죠.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풀어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워. 너 안 봐. 너하고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다시는 널 볼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신자는 어떻게 해요? 밉죠. 우리도 똑같이 미워요. 우리가 무슨 천사입니까? 하지만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풀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이 관계를 넘어서 볼 수 있을까요? 저 적을 벗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골똘히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미워질 때가 있고 분통 터질 때 있죠. 그래서 막 화가 이렇게 솟구쳐 오를 때도 있지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영혼입니다. 내게 맡기신 주의 양들이고 성도들입니다. 품게 해달라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다스리는 거죠. 또 다스려요. 쉽지는 않아요. 정직히 말씀드리건데. 아니, 뭐, 저한테는 그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뭐, 눈 한번 질끔 감고 나면은 미움이 싹 사라지고 그냥 평안이 밀려옵니다. 저는 그렇게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변화된 신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상관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신자의 도리를 다하면서 기꺼이 모든 고난과 불이익과 불편부당함과 맞서는 것입니다. 외부의 불합리한 모든 것을 내면의 고요함으로 평온함으로 잠재워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싸게 이렇게 쌓여 있을 때는 원활하게 우리 안에서 이런 작업들이 잘 수행이 돼요. 하지만 그의 영혼이 죄악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은 강팍해지고 은혜는 식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싸개가 이렇게 풀러져서 그대로 이런 갈등의 상황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불신자와 방불한 삶으로 회귀해서 이제 막 혈기방자하고 이제 그때부터 주먹이 나오는 거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들이박는 거고 신자인데도 불신자와 똑같아지는 거죠. 모든 신자의 삶의 전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받은 줄을 이라는 헬라어 코미세타이 여기서 등장하는 이 단어는 시제가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행한 대로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혹은 심판의 날에 그대로 어떻게 요 보상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겼냐에 따라서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대로 받을 줄 알라. 미래에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이 땅에서의 구분은 다 사람이 쳐놓은 어떤 사람 사이의 계급의 개념들은 다 사라집니다. 결국은 그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신자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돼요. 판단을. 이 땅에서는 종이나 혹은 자유자나 구분이 있습니다. 상급과 하급자 구분이 있어요.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심판 날 앞에서도 너는 노예니까 이쪽 줄에 서고 너는 주인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현실 속에서만이 관계와 직유가 존재하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억압을 당하고 불이익과 차별을 당합니다만 결국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신자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상관이든지 하급자든지 네가 사장이든지 뭐 직원이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사장 출신이느냐 뭐 이걸 묻는 게 네가 목사 출신이냐 이걸 따지시는 게 아니라 너 신자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섬겼느냐 어떻게 인내했느냐 어떻게 그 힘든 갈등의 문제를 어려움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했느냐 그거 보신다는 겁니다. 사장으로 어떻게 자신의 직원들을 사랑으로 섬겼고 종으로 어떻게 상전을 향해 충성을 다했고 어떤 자세로 시어머니를 부모님을 섬겼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고 성도 간의 어떤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인간관계를 세워왔는지를 그때는 모두 이 세상에서의 어떤 직위와 직분과 관계없이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자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사로 사는 게 아니라 변호사로 사는 게 아니라 사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자됨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요. 9절의 말씀처럼 상전들도 종에게 마찬가지로 육체의 종이 상전을 죽게 하듯 섬기는 것처럼 이와 같이 상전들도 이 땅에서 내 종이다라고 밑에 사람을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다. 형제다. 이렇게 여겨서 그를 대우할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전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어떤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악용해서 종들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공가를 그치라 그랬잖아요. 위협하면 안 돼. 너, 이 말은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자르는 거야. 너, 네 목숨은 내 손에 달려있어. 부당하게 정리해고 시키고 생계에 위협을 가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일을 시키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런 부덕하고 악덕한 그런 고용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바울이 설명하기를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종이든 상전이든 그들의 궁극적인 상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그 신분이 종이든 상전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전부 다 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에 있다고 교만하실 수 없는 것이고 아래에 있다고 해서 눈속임이나 얄팍한 꾀로 자기의 직무와 의무에 성실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윤리란 말이죠.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외모로 취하는 이 헬라어 프로소폴램프시아라는 단어인데 외모를 기초해서 가치를 결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이 획득한 어떤 부와 지위와 권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고 우월한 높임을 받는다는 그런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식할 것이라는 착각을 갖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착각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많은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도 직분을 얻는데 수월하잖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덕망이 있고 성공한 사람은 보면 예수도 잘 믿는 것처럼 보려고 하는 그렇게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분 정도 되는 분 같으면은 아유 뭐 저런 분 같으면 교회에서 저런 위치에서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해. 우리가 이렇게 전혀 영적이지 않은 사고와 판단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날카롭게 지적하고 너희가 볼 때 허우대 멀쩡하고 우리 돈 잘 벌고 뭐 능력 있으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렇게 여길 거라고 생각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조건, 그가 가진 자격이나 특권, 이 세상에서의 지위, 위치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등한 영혼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위치에서 어떤 직위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모두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목사라 그래서 거만하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혹은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그럼 뭐 전부 다 뭐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학하면서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기가 막힌 전망을 가진 초고층 사무실에서 회전의자에 앉아가지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많은 직원들 아랫사람들을 거느리는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고 해서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양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양 이렇게 아나무인인 사람들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변화되지 못한 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듭난 신자가 아니에요. 회심한 신자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도들의 이런 유형이 이런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의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어떤 지위나 부를 통해서 사람들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이런 인격을 가진 성도들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성도들이 대접하는 밥은 먹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요. 결국은 그의 영혼의 깊은 내면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할 뿐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모두 이 세상에 누리고 살아가는 외형적인 것들에 대해서 삶의 질과 외모들을 숭배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항상 그래서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특권, 더 높은 연봉, 뭐 남이 누릴 수 없는 소수만을 위한 그 자리에 기를 쓰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공을 향해 질주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불신자들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신자는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전들아, 그리고 아랫사람들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너희에 있는 위치와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힘주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각양각종의 모습으로 각자의 위치를 가지고 살아갈지언정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성도로 살라 이거죠. 성도로. 성도로 너희의 상관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하고 상관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나의 동역자처럼 여기고 결국 성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경제 행위를 하라는 거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궁극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아파트 평소 서로 따지면서 그래 열등감 갖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라고 하나님이 성도 되게 하셨고 한 교회로 불러 모으셨느냐. 당신은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나는 일용 근로자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열등의식, 우월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여러분 성도 만든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신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질서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죠. 세상은 그런 기준, 성공했느냐, 배웠느냐, 가졌느냐, 권력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상중하를 매기는데 교회에 딱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전혀 사라져버리고 여기는 또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통치하는 곳이다. 이들은 나의 자녀들이고 이들은 나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저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전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는 지위가 자신이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라는 그 겸손한 자기인식을 통해서 이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그런 무지함들을 버리고 더 많은 자들을 섬기는 것, 내게 주신 그 특별한 기회로 더 많은 자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에서도 일갈한 바와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니 세상에서 진상을 떨면서 사는 거예요. 신자들도 그저 가진 거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고 밥그릇 싸움하면서 멱살 쥐고 자존심 대결해가면서 그냥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무지한 시궁창에서 뒹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 이것이 신자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종을 위해서 친히 예수께 간청해서 자신의 종이 낫게 하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목에서 어찌 종의 치유를 위해서 장교가 직접 예수께 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방 장교이지만 자신의 휘하의 종을 극진히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상관이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이러한 상관으로서의 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 주님이 그것에 감복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굳게 믿고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많은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잡배들이었는데 나중에는 장수들이 됐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다윗이 소원하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그 우물물을 먹고 싶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말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적진의 한복판을 뚫고 베들레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서 왕에게 바치기 위해서 새 장수가 적진을 돌격해 들어가서 물을 길러다가 다윗에게 갖다 바치면 충성을 보입니다.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리면서 자기의 경솔함을 자책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장수를 거느린 그런 왕이었어요. 모름지기 아랫사람이 자신의 윗사람을 섬김이 있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보다 더 감동적인 구절은 없어요. 롯은 그 남편이 죽어서 미망인이 되었어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극진히 섬기면서 며느리로 모든 도리와 수고를 감당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보아스를 만나서 나오미와 롯에게 새로운 축복의 삶을 열어주시는 장면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위치와 직위 속에서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자들이에요. 자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생각하면서 몸을 사리는 그런 이기적인 인생들이 아니었고 상관으로서 혹은 부하로서 며느리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할 줄 알았던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잘나서 획득한 자리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못나서 혹은 뭐 세상 말로 팔자가 사나워서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된 그런 자리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상전이든 종이든 섬기는 자리든 여러분들의 잘남과 못남과의 문제하고는 상관없어요. 윗자리에서 죄만 짓고 섬길 줄 모르고 돼지처럼 살던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죠. 아랫사람, 가진 것 없고 정말 베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힘써 베풀고 섬기고 악한 주인을 늘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 어디 가겠어요? 천국에 가겠죠. 그러니 여러분 위치 때문에 괜히 잘나고 못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우월감, 열등감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짧은 인생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신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조차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서조차도 하늘에 적을 둔 천국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유주의 국가에 있든지 공산주의 국가에 있든지 자본주의 사회든지 사회주의 사회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가 상전이든 종이든 막론하고 죽게 하듯 주어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영이 다른 자들 틈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일이 때때로 힘들고 고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럴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 모든 일을 인해서 후에 나를 판단해 주실, 나를 판단해 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보고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먹지 않아도 아랫사람 베풀어 먹이고 입히고 동역자로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훗날 나를 판단해 주실 주님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감당할 힘과 인내할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모든 악의 순환을 선의 순환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새로운 연결고리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